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오늘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부 측과 만나 내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을 시작합니다. 시리아 무장반군이 바샤르 알라사드 정권과 얼굴을 맞대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래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모든 내전 당사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지만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군 단체들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터키와 러시아가 중재한 휴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반군이 사면 합의의 대가로 무기를 내려놓을 것과 내전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협상 방식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 뒤 첫 주 일정을 시작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표한 명령들을 되돌려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민과 국가 안보 관련 행정명령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식 날 곧바로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을 신속히 폐지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초기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철회를 통보할 것과 멕시코 캐나다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 엘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이민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도 곧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는 27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무역 현안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테러와의 전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이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동맹관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멋진 대화를 나눴으며 다음 달 워싱턴 방문을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축하하며 그동안 이스라엘에 깊은 친밀감을 나타내주고 이슬람 테러에 총력을 기울여 싸우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점 등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스라엘과의 군사, 정보, 안보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로 인해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어제 남부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 북부, 엘라베마주 등 지역에 수킬로미터씩에 걸쳐 강풍과 우박 등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조지아주에서만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미시시피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나단 딜 조지아 주지사는 심각한 인명피해 등을 입은 7개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딜 주지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사망자들의 조의를 표했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집단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된 지 1년 만에 유해 56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4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 2010년 이후 실종 신고된 사람들의 자료와 대조가 이뤄져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2구의 유해는 뼈에서 유전자가 발견됐지만 아직 일치되는 사람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드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며 가급적 조속히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고 다른 어떤
미국의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더 많이 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전을 위해 대표팀 방북을 허용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로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가 필수적 방어수단이라며 가급적 빨리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전방위적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국의 반발로 외교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가급적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라는 야권 일부의 주장과 중국의 반발에 맞서 사드 배치를 미룰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키로 합의한 롯데 측과 협상을 마무리한 뒤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이르면 5월 또는 6월부터 부대 이전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우려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축된 전방위적 대북 제재의 틀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했다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 대처 그리고 경제 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차질 없이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106차례 트럼프 캠프와 소통했다고 전하면서 당선 확정 뒤 캠프 관계자들과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고 행정부 내 취임이 확정된 인사들과는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 측의 증액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온 호혜적인 관계들 그리고 한국 측의 기여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두 나라 간 공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미한 외교장관 회담과 육자회담 양국 수석 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한국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미한 동맹과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북한 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미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를 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나라 최고위급 참모진의 전화통화는 플린 보좌관의 요청으로 한국 시간으로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튿날인 22일 오전 8시 30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백악관과 청와대 간 고위급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한 간 첫 외교장관 회담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만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달 중순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이나 미넨 안보회의에서 회담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섰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세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동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설 명절 이후 회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지난 1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는 미 대통령 취임식 이후 외교 장관 등 주요 장관 그리고 고위 정책 담당자 차원의 한미 간 협의와 조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양국 간 재반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조현동 한국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 고위 인사론 처음으로 지난 22일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조현동 대사는 25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의회 인사, 전문가 집단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북핵 및 대북 정책, 미한 동맹의 중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이를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트럼프 신행정부 초기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강화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트럼프 신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미한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윤희 교수입니다.
북한이 ICBM을 실험 발사한다라는 그런 뭐 정보도 있고 해서 한미 정부가 공동으로 이런저런 대처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 같고요. 트럼프 집권 초반기니까 트럼프 정책이 최종 세팅되기 전에 우리 정부 입장을 잘 전달하기 위한 뭐 그런 노력이겠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미중일러 4개국 주재대사, 주 유엔 대사와의 공관장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 강화를 주문하면서 거미줄처럼 접촉면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한 고위급 접촉 강화를 통해 틈새를 메우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금이 어쨌든 국내 정치적으로 공백기이기 때문에 공백기라고 해서 뭐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을 그냥 내팽개쳐 놓는 그러한 격이 되니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 불확실성 뭐 이런 거를 강하게 좀 공세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뭐 만남을 주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 정부 역시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강경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건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한 국정 현안으로 다룰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t can't be pushed off to the side. It has to be at the center of U.S. dealings with North Korea.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처할 때 인권 문제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인권 제재를 가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북한 정부의 다른 고위 관리들을 계속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취임 초기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hope the new administration will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human rights.
새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인권과 안보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노예노동이 핵개발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 동시에 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과 대화할 경우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젠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개인들을 처벌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무부와 재무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더 많이 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 대다수가 한 달에 한 번은 외국 매체를 접하고 있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주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분단을 넘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평양 등 북한 내 9개 도에서 주민 36명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1.6%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외부 매체를 접한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명은 한국 등 외부 매체를 매일 접하고 있었고 12명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15명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외국 매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83%인 30명은 북한 정부보다 외부 물품과 정보가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과거 탈북민들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나온 결과여서 주목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석좌 교수는 지난 18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올린 글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강조한 대북 정보 유입 발언들과 다양화되는 정보 유입 기술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외부 정보 유입을 강조하며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100% 다 봅니다.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생활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은 북한에서 1순위입니다.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은 역사물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불멸의 이순신이라든가 육룡의 나라세 이런 영화를 좋아하고 일반 그 주민들은 겨울연가라든가 가을동화 북한 애들은 지금 너무 한국 영화 드라마 봐서 말투도 이제는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없던 말투, 처녀청각이 연애할 때 뭐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도 지난달 대북 정보 접근 개선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올리비아 애너스 연구원은 외부 정보가 주민들의 세계관과 정권에 대한 시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 유익 기술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나 알판으로 불리는 DVD, 컴퓨터 막대기로 불리는 USB 외에 주민들이 인터넷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토록 미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도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정책보고서에서 차기 미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더 접근해 스스로 국가를 진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최근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 북한의 숨겨진 혁명을 펴낸 백지은 전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연구원은 VOA에 김 씨 정권에 빼앗긴 정보 선택권을 북한 주민들이 찾도록 돕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정보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o be able to make decisions for their own lives individually, for their families, for their communities, and of course on the next level for their nation.
백지은 전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감성적, 지적, 정치적인 자율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드라마뿐 아니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훨씬 더 많이 유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북한은 자주적 대외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응해 북한의 외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로부터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여러 가지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취임사에서는 뭐 북한 관련 발언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다른 나라에 너무 그 국방비를 쏟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우선시해야 된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기존의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같이 그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관련한 그 내용이 좀 담겼었는데 그걸 보면 지금 현재 강한 군대 군사력을 상당히 강조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정도가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단 강경한 정책, 외교안보 인사들도 군 출신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강경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 아마도 그 미사일 위협, 핵 위협,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주적인 대외 정책을 견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북한이 계속해서 자주 주체 이런 거를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내용상에서는 그렇게 과거와 달라진 건 없는데 왜 이 시기에 나왔냐 이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보면 그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북한이 그 북한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고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소위 핵무력, 핵무력, 핵무장 이런 군사력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그 독자적인 행보를 좀 더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마련하겠다. 이것이 중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앞으로의 국가 운영 전략이 군사적으로는 핵무력 증강, 경제에서는 이제 자강, 그리고 외교에서는 자주 노선 이렇게 요약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강경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런 포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적인 대외 정책이라는 것, 이것의 결국 목표는 이제 대미 전략이죠. 미국의 강경한 정책,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 이런 것에 대응해서 좀 더 자주적인 외교를 가져가겠다, 이러한 내용인데, 결국 뭐, 노동신문에서도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발원지로 만들어 놓는 것은 결국 미국이 연례적으로 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연습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트럼프의 대북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데 아마 중점이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 것이 지금 대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동결을 중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핵폐기를 하는 그러한 대화를 대화론자들은 계속해서 제시를 해왔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으로 보면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로 가겠다. 결국은 핵을 보유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화 정책은 포기를 하고 강한 제재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재로 간다면 결국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별 정책적인 노선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강경한 제재 정책,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도록 계속해서 핵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지금 미국의 정책에 대응하는 그러한 북한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런 변수가 북한의 대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결국 미중 간에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줄타기 외교를 해왔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결국 이것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결국은 중국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북중이 밀착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협력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네.
최근에 계속해서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 발언을 하고 암시를 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은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미중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중국해 문제나 대만 문제 즉 북한의 핵심 이익 사안을 건드려주지 않는다면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협력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의 글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미중이 한반도 문제로 협력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은 미중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도발 행위, 핵개발, 핵실험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구체화된 게 아니고 검토 기간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앞으로 당분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의 대미 정책은 결국 미국이 당분간은 북미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제재로 갈 것이다. 이런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하루바삐 빨리 디프락트 뉴클리어 스테이트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의 딜레마를 불어넣어주고 좀 더 좋은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 라인이 형성이 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리뷰되고 검토되고 수립되기 이전 상태 이전 기간까지 북한은 아마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함으로써 좀 더 빨리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아,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뭐 그 좀 더 빠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로부터 북한의 대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테러 지원국 재지정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미국 하원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은 북한의 약속에 따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그 약속이 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we kept North Korea on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list. They came off the list because they promised us.
비핵화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 명단을 작성한 것은 1978년부터입니다. 테러 활동에 연루되거나 테러 단체를 지원한 나라를 지정해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테러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 지정 요건으로 테러 조직에 대한 기획, 훈련, 수송, 물질 지원과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 등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활동의 형태나 수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과 투자, 원조 면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처음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리비아, 이라크, 남예멘, 시리아였습니다. 이후 시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미국과 타협을 거쳐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이후 1982년 쿠바가 명단에 올랐지만 2015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해제됐습니다.
A statement about the rescission of Cub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t is effective today, May 29th.
국무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남아 있는 국가는 시리아를 포함해 84년에 지정된 이란, 또 93년에 지정된 수단입니다. 북한은 1998년 1월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1987년 11월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연루돼 115명의 희생자를 낳은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김현희는 폭탄이 든 비닐백을 들고 김승일과 함께 기내에 탑승해 7B와 7C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옆 좌석에는 유럽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승일은 탑승하자마자
북한 당국은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목할 만한 테러 지원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끊임없이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93년 이스라엘 폭탄 테러 사건, 또 98년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 테러 사건 당시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테러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테러 지원국이 아님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북한의 바람대로 테러 지원국 삭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 북핵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체결된 이후 미국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핵 프로그램 신고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겁니다. 당시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 지원국 해제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약속을 이행하자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6개월간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일체의 국제 테러 지원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제공했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해당 국가가 6개월 동안 테러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의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의회는 45일 동안 이를 검토하고 반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해제됩니다. 북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 20년 만인 그해 11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이후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또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또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등을 계기로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니 해킹과 관련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응징을 언급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습니다. They caused a lot of damage
and we will respond. We will respond proportionally and we'll respond in a place and time.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았고 대신 해킹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 총국 등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소니 해킹 사건이 미국 정부가 테러 행위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물리적 폭력과 인명에 대한 위해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 놓여 있고 북미 간 교역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테러 지원국 지정에 따른 압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추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는 4월 평양에서 열리는 아세안컵 예선 경기에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참가를 허용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이 아시아축구연맹 회원국인 만큼 대표팀 방북 문제는 절차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여자축구 대표팀이 오는 4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축구연맹 주최 여자아시안컵 예선경기 출전과 관련해 국제적인 규정과 절차를 언급함으로써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3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한국 여자축구팀의 평양 개최되는 그 아시안컵 예선전 참가 문제는 아시아축구연맹 회원국으로서의 대회 국제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다루어질 문제입니다.
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여자축구 대표팀의 경기는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이므로 여자축구 대표팀의 방북을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통일부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남북 응원단의 방문 문제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원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북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 또 이제 구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좀 맞춰본 다음에 차후에 결정한 문제라고 봅니다.
남측 응원단의 방북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측의 입장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구상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남녀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북한 대표팀과 선수권 명칭이 걸린 경기를 치른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남자 대표팀이 지난 1990년 10월 평양에서 북한 대표팀과 치른 경기는 남북 통일 축구로 친선 경기였으며 선수권 대회는 성인 대표팀이나 청소년 대표팀까지 남녀를 통틀어 평양에서 경기를 벌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아 3차 예선 당시 한국 대표팀이 평양에서 북한 대표팀과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태극기 개양과 애국가 연주에 난색을 보여 중국 상하이로 경기 장소를 옮겨 치러졌습니다. 한편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예선에서 어려운 상대인 북한과 같은 조에 묶이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은 지난 21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조추첨에서 북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과 홍콩, 인도와 함께 예선 B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자 아시안컵 선수권 대회에는 지난 대회에서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한 일본과 중국, 호주와 대회 개최국인 요르단이 본선에 바로 올라가는 가운데 A조부터 D조까지 예선에서 조 1위를 차지한 팀만 본선 진출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의 강호 북한 대표팀과 같은 조에서 맞붙게 돼 본선 진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대표팀은 국제축구연맹 여자 순위 11위로 18위에 머물러 있는 한국보다 한 수 위의 전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 윤덕여 감독은 조추첨이 끝난 뒤 기대하지 않던 조 편성 결과가 나왔지만 2015년 월드컵 본선에서도 힘든 상황에서 16강의 성적을 올렸던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해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을 위한 맞춤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영어 단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 B, C, D, 알파벳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영어를 익힙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교육장인데요. 평소에도 탈북민 전문 상담사 양성 과정이라든가 인성학교, 언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곳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영어교육이 열렸습니다.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위한 맞춤 영어교육인데다가 강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것도 특별한데요. 학생 입장에서 교육생 수준에 맞춘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한 청심국제고등학교 3학년 김의영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에도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사실 영어 교육이 어디 미국에서 쓰는 영어 말고 그 우리나라 말에도 외래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어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 또래의 학생에게 배우는 시간이라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입이 제대로 떼지지 않는데요. 용기 내 한 단어 한 단어 따라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이 저희 막내 딸과 같은 나이 돼가지고 왜 깜짝 놀랐고 왜 에너지를 젊은 에너지를 충전받은 것 같고요. 네.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고요. 예, 앞으로 기대도 많이 되고 예, 진짜 영어를 좀 더 빨리 배웠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북한에서도 영어를 배운 적이 있는 교육생들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히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영어 단어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북한에서 저 영어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외국어에 대해서 그닥 그 신경을 안 쓰고 적당히 그래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여기 오니까 다 외래어로 되어 있고 정말 영어로 많이 되어 있고 영어 회화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간판을 비롯한 이런 것들뿐 아니라 또 일반적인 이 대화에서 영어로 말하는 경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뭐 전문적인 아니라 해도 그래도 필요한 거는 알고 알아야 되겠다 이런 중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영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 뭐 기본 과목 아니고 그 위에 과목을 배우다 나니까 여기 와서 또 다 새롭게 다시 배워야 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부터 명심해서 잘 듣느라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 하고 있는데 아, 다 새로운 것 같아요. 예, 아빠가 계신데도 그 말 뜻, 배 굴리고 뭐 이거가 다 다르거든요. 무슨 의미인 것도 모르고 북한에서는 배우느라 배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배우는 거, 배우는 식으로 배웠고 한국에서는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예,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예, 새로 배우는 기분이에요.
저 강의를 영어는 저는 한 30년 전에 배웠는가? 이제껏 뭐 크게 안 생각했는데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 영어가 정말 필요한데 배우고 싶어도 배울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오늘에 이렇게 저분이 와서 강의해 주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30년 전에 영어는 뭐 무슨 이제 사과를 뭐 F던가? 이렇게 말하면 그 발음이가 발음 자체가 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서는 이 휴 물음과 우리는 할 때 배울 때 그래 영어 뭐 F 하면 그거 함성하게 만들고 그 발음이 어땠던지 간에 비슷하게 나만 가면 되는데 이게 이 휴가 그 발음과 이천전과의 다음 자체가 알려주면 알리는 대로 그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고 아 정말 열심히 배워야 비록 나이는 있지만 해도
이번 영어 교육은 4회에 걸친 교육인 만큼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단어들을 익혀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설된 강의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만큼 교육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도 필요한 게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가지고 눈도 못 맞추고 피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품들도 뭐 미국글이 써 있으면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치고 예, 그때는 딱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렇고요. 미국에 뭐 우리가 나갈 때도 진짜 뭐 밥을 더 먹겠습니까 물어봐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콜라 먹으세요 하는 것도 모르니까 눈치껏 먹다 나면 어때는 입맛에 맞자는 거 막 먹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쇼핑이라든가 이거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뭐 공중장소에 갔을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그게 앞으로 많이 기대되네요.
강의를 맡고 있는 김의영 학생입니다.
오늘 쇼핑이고 다음에는 뭐 테크놀로지, 뭐 컴퓨터, 폰 이런 관련된 말 그다음에 그리고 레스토랑 아니면은 뭐 식사할 때 그 음식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생활용어 뭐 그 외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들 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가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이 올 들어 최고 추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장군이 제대로 찾아왔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은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칼바람이 또 불어서 영하 10도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한국의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경기 북부, 강원도, 충북 지역에는 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내린 폭설에 도로 기능이 마비됐던 속초는 40cm 넘게 쌓인 눈을 치우느라고 주말 내내 제설 작업이 아주 바빴고요. 전라남북도, 광주, 서해안 지역 나흘째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대설특보가 내려져서 광주와 군산 지역 공항을 오가던 항공편 결항 소식도 들렸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영상인 곳은 대구, 광주, 부산, 제주뿐이었고요. 가장 추웠던 곳 강원도 횡성이었습니다. 영하 22.7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한파 대책 종합 상황실이 가동됐다죠?
네네. 오늘 그 서울의 첫 한파 주의보가 내려서 한파를 대비한 비상 체계가 가동된 겁니다. 한강도 곳곳이 얼었습니다. 강추위에 동산화, 동상, 동파 사고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한파 대책 종합 상황실, 강추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과 또 쪽방촌의 시민들, 또 사회의 취약계층을 살피고 눈과 빙판길 등에 따른 그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서 길에 잠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노숙인은 없는지, 공원과 공중화장실, 지하보도에 또 잠든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13,000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한파특보 등의 상황을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추위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는 주말 광화문 광장 소식도 살펴보죠.
네, 폭설과 강추위에도 지난 10월 말부터 이어진 13번째 촛불 인파가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그 집회의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집회 측 추산 32만 명의 촛불 시민들이 모인 광화문 광장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고요. 촛불에 대응하는, 그래서 일명 맞불 집회라고 불리는 태극기 집회 측은 15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말하면서 서울시 전 광장 인근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한 환영, 또 현재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그 집회 인한 추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주말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 참가 추산 인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앞으로 대책과 계획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만 명에 가까운 반정부 예술인을 기록한 명단인데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특검과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수사와 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됐었습니다. 오늘 대국민 사과 성명은 송수근 문체부 장관 권한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다면서 문화예술계와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사과한 겁니다. 또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처벌, 또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겠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 바로 잡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늦었지만 사과를 한 것이 긍정적이다.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 블랙리스트에 반발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일명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과를 한 문체부 장관 권한대행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는 건데요. 사과의 주체가 아니라 청산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네네. 그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참고인 신분의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내려온 블랙리스트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신이 청와대와의 관계가 나빠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인데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면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유 전 장관 등 다른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또 집행 과정, 또 당시 문체부의 인사 조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산 하얀 계란이 시중에 팔리기 시작했다지요?
네, 한국의 대형마트 롯데마트가 지난주부터 공수된 미국산 계란을 오늘 판매대에 올렸습니다. 롯데마트가 오늘부터 전국 114개 매장에서 팔기 시작한 계란은 하얀 계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미화로 $7.26, 한국 돈으로 8,490원입니다. 오늘 그 판매 첫날 많은 주부들이 계란대 앞에 섰는데요.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사려고 한다 이런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정부 검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뭐 안심한다면서도 생산일자 유통기한 꼼꼼히 살펴보는 주부들이 많았습니다. 이 하얀 계란 상표 옆에 원산지는 미국이고 지난 12일에 생산됐고 유통기한은 2월 25일까지다 이 표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란 가격이 조금은 내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입 계란 유통 소식과 함께 계란값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창 가격이 오를 때는 30개들이 한 판에 뭐 한국 돈으로 12,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오늘 다른 그 대형마트에서의 계란값이 9,180원, 미화로 뭐 $7.78 정도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계란값 상승에 물량을 내어놓지 않고 있던 양계 농장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둘러서 물량을 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민간에서 수입하고 있는 계란 670만 개를 포함해서 총 2,200여 만 개 계란을 설 명절 연휴 전날인 26일까지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도성민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